이번 한국 방문에 있어서 마음이 참 시원해지고 기쁜 일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14년 전에 미국 오기 전에 한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은 일입니다. 물론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돈을 갚지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언제 갚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돈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길에 가서 그 친구를 찾아서 그 친구에게 그 돈을 갚게 되니까 마음에 쌓였던 짐들이 한꺼번에 벗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빚을 갚은 저는 마음이 또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빚과 저축입니다. 이 빚은 빚을 짓다 할 때 그 빚을 말합니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은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아껴 쓰고 절약하고 돈을 모아서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렵게 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살게 됩니다. 빚이 없고 저축하면서 살기 때문에 잘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빚을 지는 사람을 보면은 자기 분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쓰고 보자, 일단 사고 보자, 일단 재미있게 살고 보자 하면서 나중을 생각지 않고 지금 쓸 수 있는 것을 다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빚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세상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빚이 많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빚을 많으면은, 빚이 많으면은 국가도 살기 어렵게 됩니다. 국가가 빚을 지면은 나만 살기 어려운 게 아니라 국가도 살기 어렵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살기 어려운 것은 과거와 비교해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세상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어렵게 살았습니다. 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보다 더 편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데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잘 사는 사람과 같이 살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지출하고 그 삶을 편하게 만드니까 그런 것을 따라가면서 살려고 하니까는 더 힘들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정으로 빚이 많고 저축을 하지 못하면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게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빚이 많고 저축이 없으면 영이 힘들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힘들게 사는 이유는 영이 빚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영을 위해서 저축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영이 힘들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이 빚을 지지 않고 빚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빚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영이 저축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영이 빚에 시달리지 않고 사는 그 질문에 대한 방법의 말은 어떻게 영이 빚에 시달리지 않고 저축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영이 저축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값으로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값을 주고 사셨다는 말씀의 뜻은 그 가치가 비싸다라는 뜻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다른 값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싼 가격을 주고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비싼 가격 이상의 더 이상의 가치를, 더 이상의 가격,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빚을 갚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갚았습니까? 죄의 빚을 갚았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들을 살펴보면 저희들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에 빠져서 더 이상 사용할 곳이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깨끗한 휴지는 뭐 손도 닦고 코도 풀고 여러가지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휴지는 쓸 곳이 없어서 더러운 휴지가 가야 할 곳은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에 있던 우리를 비싼 값을 주고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격이 없는 쓰레기 같은 우리를 아주 비싼 가격으로 주고 하나님께서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비싼 가격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다시 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를 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아끼시고 그만큼 높은 가격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휴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기쁨과 평강과 안전을 위해서 부모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자녀에게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난 집에서 어린아이를 구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아버지는 아이를 돌보지 않고 혼자서 뛰어나와서 자기 혼자만 살았지만 어머니는 불 속에 있는 아이를 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살아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를 불 속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아이를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품었고 자궁 속에서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어머니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아이를 건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자궁 속에 품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품고 생명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비싸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싼 가격을 주고 죄에서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죄에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죄에 팔았습니다. 죄에 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 땅에 떨어짐으로 해서 죄에 살린 그 생명을 다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다시 사신 생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죄에 빚을 지지 않고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되었느니라.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빚을 지고 살지 않는다는 증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비싼 값을 주고 산 사람이라도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면 다시 빚을 지게 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뜻,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면은 죄에 빚을 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죄값에서 다시 산 백성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영이 저축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저축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영이 평안하고 평강 속에 소망 속에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영이 저축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축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빛에 있는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이 저축하면서 살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축도 필요하지만 우리 몸이 저축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느라. 주와 합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와의 합한 사람이 되어야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것은 한 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보통 뭐 한 영을 가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 한 영을 가졌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는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빚진 자에게 빛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들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로 결단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적으로 붙잡아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심히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차를 운전하면은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이나 자기 차를 앞질러 가는 사람을 미워하고 심한 말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난폭한 운전을 하여도 무리하게 앞질러 가서 차를 지나가도 자기 차를 지나가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기도했습니다.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 무례하게 앞질러서 운전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되지 않았는데 1년, 2년이 지나다 보니까는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보더라도 무리하게 또 자기 차를 앞질러 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견디고 사랑할 수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려고 애쓰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한 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덧입혀져야 하지만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까? 은혜가 넘치는 삶은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감사하면서 살면은 은혜가 더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10명의 소경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유대인 10명 중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정말 이방인처럼 개와 돼지처럼 취급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감사가 넘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고 돌아가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감사가 넘친다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주님과 한 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한 영을 가졌다는 사람은 성령으로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한 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성령은 구원받을 때 임하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교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신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지주의자라는 뜻은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간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번 구원을 받았고 구원은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육체는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무조건 회개만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 삶이 아니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영지주의자입니다. 바울은 영지주의자를 이단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교통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삶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삶을 나타내고 순종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과 교통하게 됩니다. 주님이 성령과 교통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타나고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합하도록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삶으로 나타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성령과 함께 주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 힘과 능력은 기도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 주님과 한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은혜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교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영이 하나인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음행을 피하려는 마음을 주십니다. 음행의 유혹은 사람이 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음행은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음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음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피하면서 사는 삶 속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함께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음에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해야 할 큰 일 중에 하나는 남편의 거룩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사람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영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성전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몸이 성전으로 유지하면서 살 때 몸은 죄에 빚을 지지 않고 저축하면서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이 저축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영이 저축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영이 저축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축하면서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